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행동을 바로 하지 않으면 유례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가 중인 뉴저지주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겨냥한 자신의 전날 화형과 분노 발언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맹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 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를 단결시키고 일치된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1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이 오가는 상호 위협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워싱턴과 평양의 수사적 표현들이 한계를 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상식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싸움이 발발할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더 강하고 현명한 쪽에서 먼저 위험한 문턱에서 한 발짝씩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계획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11일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인근을 항해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구축함 존 맥케이노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했으며 일선 요원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미 군함을 확인하고 경고한 뒤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미 해군 당국자는 미 구축함이 10일 국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미스치프 리프에서 6일이 떨어진 곳을 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철강회사인 일조강철유황공사는 11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조강철유황공사 한국지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 한 번도 북한과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했다며 2017년 2월 18일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 무역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조 강철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기업으로 연간 1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에서 11일 열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3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 이날 오후 2시께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2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이집트 보건부는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영방송은 교통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열차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으로 철도에 멈춰서 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다른 한 대가 정면으로 달려오다 충돌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행을 떠나서 보내는 하룻밤은 여행자에게 남다른 기분을 선사합니다. 여행의 설렘과 또 낯선 곳에서의 추억이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비슷비슷한 호텔이나 또 기성의 숙박업소 대신에 현지인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나눠 쓰거나 임대하는 이 숙박 공유 대행업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뉴욕의 생가가 이 숙박 공유업체 목록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뉴욕 퀸스에 위치한 이 집은 5개의 침실과 16개의 침대가 갖춰져 최대 20명까지 숙박을 할 수 있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194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씨가 지은 그때의 집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집이 숙박업체에 등록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집을 경매로 매입한 주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등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집은 하룻밤 숙박에 $700가 넘는 비싼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고 또 생가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32도, 신의주 22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32도, 함흥 20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8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임스 모리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You Give Me Someth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only stay with me in the morning. You only hold me when I sleep. I was meant to tread the water, but now I've gotten in too deep. For every piece of me that wants you,
the peace box away.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오르는 내용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대 업체로 꼽히는 웨이보, 위챗, 티에바 관계자들이 연이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확산돼서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지난해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3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웨이보, 위챗, 티에바 운영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관영 환구시보가 금요일 전에 했습니다. 이 웨이보를 운영하고 있는 시나닷컴, 위챗의 통신, 티에바의 바위도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베이징시와 광둥성의 사이버 안보 정보와 지도 소조에 불려가서 국가 안전과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를 진행 중인 해당 지역 지도소조는 중앙당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은 이 다른 말로 소셜미디어 혹은 영문 약자로 SNS라고 하는데요. 이 전산망을 통해서 짧은 글이나 사진 또 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들을 통칭합니다. 중국의 웨이보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트위터와 비슷하고요. 위챗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티에바는 토론 중심의 사이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중국 당국이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놓고 국가 안전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SNS에 이용자들이 올리는 내용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건데요. 당국은 이 웨이보, 위챗, 티에바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또 폭력을 조장하는 글이나 사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음란물이 유통돼서 국가 안전과 사회 안녕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 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당국의 설명을 의심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걸로 이 홍콩이나 타이완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시진핑 주석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던 만화 주인공 곰돌이 풀을 이 불법 정보를 지정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SNS에서 유통되는 유언비어, 이 폭력 조장이란 당과 정부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서 정부가 이 업체를 옥죄기 시작한 걸로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도 있다고요?
예, 중국 당국이 최근 공산당원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려면 당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을 각 지역에 내렸습니다. 이런 지침에 영향을 받는 당원은 중국 전역에서 8,9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공안은 또 누가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했는지도 무작위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 통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 내용물에 대한 단속 말고도 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최근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예, 중국에서 저희 VOA 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외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예, 당국의 차단을 우회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가상 사설망 VPN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VPN마저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와 긴밀히 연락과 협력이 필요한 현지 거주 외국인 또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회 방법마저 단속한다는 것은 이 외국인들도 외국 주요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이 단속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4개월 일정으로 VPN 서비스를 비롯해서 무허가 인터넷 접속 관행은 물론이고요. 온라인 동영상 내용 등을 본격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민간 VPN 제공업체인 창렌의 영업을 정지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외국인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네,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단속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서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달 말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설 VPN을 쓰는 대신에 중국 관영업체가 제공하는 특별 통신망을 빌려 쓰라는 게 골자입니다. 특별 회선을 이용하면 외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 당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달걀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를 연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걸로 나타난 살충제 오염 달걀 문제를 논의할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비테니스 아드리우 카타이스 유럽연합 보건 담당 대표는 금요일 현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회원국 관계장관 이상이 모이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식품안전, 검역 당국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걸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최근 유럽 각국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돼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서 덴마크,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 서유럽, 북유럽을 가릴 것 없이 퍼졌고요. 현재까지 유럽 16개 나라에서 이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홍콩에서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충을 잡는 데 필요한 약성분을 가진 이 달걀이 네덜란드에서 수출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피프론이라는 이 살충제는 방역업체들이 바퀴벌레나 벼룩, 개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이웃나라인 벨기에 양계 농가에서 이 닭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을 낳는 닭에 직접 뿌리고 이 사료에 섞어 먹이도록 한 결과 그 성분이 닭의 몸에 흡수돼서 오염된 달걀을 낳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오염 달걀이 이웃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로 수출됐고요. 동유럽과 북유럽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네. 자, 이게 결국 사람 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비상회의까지 여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달걀을 오염시킨 피프론이는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간과 신장 같은 장기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된 달걀은 영국에서만 현재 70만 개 이상 유통 중인 걸로 추산되고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다른 나라에 수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현재 오염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달걀 수백만 개가 회수되고 있고 달걀과 가공품 판매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쪽에 대한 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법 당국은 이런 유해 달걀이 유통된 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역업체의 간부 2명을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식품안전당국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살충제 오염 달걀이 수출된 걸 알고도 해당 국가들에 알리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유럽 내 각국은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유럽 밖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는 현재 홍콩에서 발견됐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말부터 이 닭과 오리 등의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져서 외국산 달걀과 관련 가공식품 수입을 늘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목요일부터 이 수입 후 유통 단계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 달걀 가공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작년 식량 자급률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3월에 끝나는데요. 올해 3월에 끝난 2016 회계 연도 국가 식량 자급률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혔습니다.
네, 이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식량 자급률이란 한 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 조달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량에는 곡식, 축산물, 해산물 같은 이 모든 먹거리가 다 포함되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칼로리를 기준으로 한 이 식량 자급률이 전년보다 1%포인트 떨어져서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쌀 흉년이 들었던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당시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는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왜 이렇게 저조했던 걸까요?
네, 지난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홋카이도의 곡물 생산이 급감한 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서구 생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식량 자급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는 0.2kg에서 약 54g으로 떨어져서 50년 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반면에 고기 소비는 0.9kg에서 31kg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면 국민의 안전한 식량 수급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량 자급률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쌀과 밀 등의 생산을 늘려서 오는 2025년까지는 식량 자급률을 45%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 안에서도 농민들의 지속적인 감소 등을 이유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폐지 법안을 놓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 또 지난 10년 사이 미국인의 음주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과 소수인종, 노년층에서 증가폭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맥코넬 대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죠. 하지만 지난달 말 상원에서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국 부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맥코넬 대표가 상원에서 표결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상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통수단으로 주로 삼고 있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이 트위터에도 맥코넬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맥코넬 대표는 내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이야기를 7년 동안 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나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맥코넬 대표에게 오바마 케어 폐지 또는 대체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안이 부결되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맥코넬 대표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네, 맥코넬 대표는 지난 7일 새 대통령이 이런 일을 전에 해본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일의 처리 속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험 부족을 에둘러 지적한 겁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앞서 지난달 말 오바마 케어 대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세 번째 부결됐을 때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일단 접겠다는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공화당 의원들을 탓하며 포기하지 말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제는 맥코넬 대표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10일 이 맥코넬 대표를 향해서 다시 법안을 자신의 책상에 올려달라며 당신은 할 수 있다라면서 다소 누그러진 어조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에서 이탈 현상이 보입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턴트가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은 1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역시 이달 초 퀴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는 비율은 23%로 지난 6월 말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그렇습니다. 뉴저지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오피오이드 위기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draw it up and we're going to make it a national emergency.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정부가 공식 문건 작업을 진행할 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치료 방법 개선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나 제재가 풀리기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장기가 아닌 단기 위기 상황에 내려지는 조처로 가령 지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네, 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 사실 지난주부터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피오이드 위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예비보고서를 통해 9.11 테러 때 숨진 사망자 수와 같은 수, 그러니까 약 3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3주마다 마약 중독으로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마약 중독 중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성 진통제인 이 오피오이드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약물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는 5만 2천 명인데요. 이 가운데 오피오이드 관련된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논의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휴가지로 이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은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많은 양의 마약이 유입된다며 남쪽 국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해외에서 불법 유입되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이 과거에 비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음주 관련 역학 연구 결과 지난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인의 음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험한 수준으로 술을 마시는 미국인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과 소수인종,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공공보건의 위기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인의 음주량 증가는 많은 음주 관련 질병과 정신질환, 폭력, 그리고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때 미국에서는 음주량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엔 음주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다시 술 소비가 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비율이 50% 가까이 늘었는데요. 위험성이 높은 음주와 무절제한 음주는 각각 20%와 12%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2년에서 2013년에는 전반적인 음주량은 11% 증가한 반면 고위험 음주는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음주란 여성의 경우 하루에 넉 잔 이상, 남성의 경우 다섯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네, 자, 이 기간에 미국인의 음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뭐 성별이나 인종,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성별로는 여성의 음주량이 58% 증가하면서 남성의 증가폭보다 더 컸고요. 소수 인종 중에서도 아시아계 음주량이 30%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55살 이상 노년의 음주량이 약 22%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주량이 늘어나면 뭐 음주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나 또 질병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음주로 인한 문제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84%에 달했고요. 같은 증세를 보인 흑인들의 비율은 무려 93%에 달했습니다. 또한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년층의 알코올 중독은 젊은 층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연구진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능성이나 우려되는 점은 언급했는데요. 자, 우선 노년층의 경우 음주와 관련한 사고와 질병, 사망 위험이 높은 만큼 노년층의 음주 증가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자, 그럼 여성의 음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은 아직은 남성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성이 거의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남녀 평등 정신의 바탕을 둔 이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을 여성의 음주량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봤고요. 여성의 일터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진 점 역시 한 가지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었죠?
네. 연구진은 백인들과 소수인종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를 가져오면서 결국 소수인종이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소수인종의 교육 수준이나 취업 상태, 장애 여부 등도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전략군이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령이란 게 뭔가요?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미국령은 미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는 아닌 곳입니다. 테리토리, 준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긴 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일종의 자치령입니다. 현재 미국은 16개의 미국령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령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미국의 국적법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주민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미국령 주민들은 연방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령에 대한 안보는 미국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괌의 지리적 위치.
괌은 태평양 한복판의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는 15개의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활처럼 늘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괌은 그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섬으로 전체 면적은 546제곱킬로미터, 평양의 약 절반만 하고요. 미국의 영토 가운데서는 가장 서쪽에 있어서 동부 워싱턴 DC보다 무려 14시간이나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있는 섬.
괌은 1521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다가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후 미국의 영토가 됐고요.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본에 점령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이 징용으로 끌려갔고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944년 미군이 다시 탈환한 후 1950년에 미국의 자치령으로 선포됐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6만 2천 명이고요. 인구 구성은 원주민인 차모로족이 37%로 가장 많고요. 필리핀계가 2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한국계는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의 85% 이상이 가톨릭 신자들이고요. 언어는 영어 그리고 원주민어인 차모로 두 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가 전략 거점.
괌은 미국의 영토 중에서는 아시아와 가장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속성이라고 할 때 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괌에서 북한까지는 약 4,000km로 B-2 폭격기가 뜨면 4시간 만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any legal challenge has been brought in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Both China and the Philippines lay claim to the reefs, rocks, artificial island chains in the area. Now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Hague has ruled.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가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이 패소했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합니다. 괌의 군사력 배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을 견제하는 데도 전략적 기능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주둔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군은 1990년대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요충지였던 필리핀의 수비크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As Okinawans grieve the brutal murder of innocent women, we have been enduring cruel treatment over 70 years. We are your friends, your neighbors. But the base, we want base to be gone. Thank you.
일본 오키나와주 등 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주민들이 미군 기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일부 병력도 괌으로 이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괌에는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비롯해서 해군 기지와 아프라 군항 등이 들어서 있고요.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 섬 전체 면적의 30%에 달합니다. 미군 당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폭격기와 잠수 함대 등을 배치하면서 해군과 공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요. 병력도 현재의 6,000명 규모에서 오는 2020년까지 6,0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괌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군사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괌이 군사적 거점이 되면서 아름다운 국제 휴양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an up, man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Jason, 이제 남자답게 행동할 때야. 회사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지. I know you have it in you.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Jason은 You're right. I need to man up. 내 말이 맞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때가 됐지.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an up, man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Today's expression is man up. M-A-N, man, up, U-P, up, man, up.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And do keep in mind that you use this expression only for men. Man up는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표현은 남자한테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In today's conversation, I am reminding Jason to man up.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남자답게 행동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yan, you need to man up and deal with the issu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yan, 남자답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My husband is very responsible and he mans up in every situation. 는 우리 남편은 책임감 있고 모든 일을 남자답게 행동합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man up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Let's review.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Man up. Man up. To man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패치업 보이스의 Did You See Me Comi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법무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 대법원은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법화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이언톨로지 교회를 비롯해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들 본부에 대한 폐쇄 조치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극단주의 활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소수 종교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은 모든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80년대쯤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3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러시아에는 약 17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국제적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연방조직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대니얼 마크 위원장은 러시아 대법원의 최근 결정은 평화적인 종교자유 활동을 극단주의와 동일시하는 러시아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 단체가 아니며 그들은 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영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러시아를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특정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소수 종교들은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